안녕하세요. 2026년 2월 3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 뭉치 안에는요,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네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각각이죠.
그렇죠. 법정에서 벌어진 좀 이례적인 소동이 하나 있고요. 또한 정당의 내부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야기도 있고.
아,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몸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도 있죠.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선판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진짜 다 다른데, 근데 이 자료들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흐름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존의 규칙과 시스템이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
네, 바로 그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네 가지 사건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법, 정치,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 이각 영역의 게임의 룰이 지금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려는 겁니다.
네, 특히 겨울방주라는 논객의 날카로운 논평을 통해서 그 이면에 숨은 의미까지 짚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너머의 통찰까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첫 번째 도전의 현장, 법정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 소란행위로 결국 구치소에 수용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담당 판사인 이진관 판사가 직접 그 집행에 나섰다는 겁니다.
판사가 직접이요?
네, 직접이요. 판사가 변호사를 구치소로 보낸다.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건 뭐 사법 시스템의 권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죠?
사건의 시작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 그때였군요.
네. 당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증인 옆에 앉으려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죠.
보통은 뭐 재판부 결정을 따르게 마련인데, 이분들은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항의를 했다고 해요.
결국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이라는 결정을 받았고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뭐랄까 기묘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맞아요. 첫 번째 감치 집행 때이 변호사들이 인적사항 기재를 거부했어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일단 석방이 된 거죠.
네, 법의 집행을 법조인이 법이 정한 절차를 이용해서 막아선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 그 후에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담당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좀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그렇죠. 결국 사법부가 직접 이들을 법정 모욕이랑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게 이르렀죠. 상황이 완전히 강대강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변호인 측의 논리는 판사의 일탈행위 때문에 법치가 유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해서도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 구도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결방주의 논평이 아주 단호한 목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는 두 변호인의 행동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아, 굉장히 단호하네요. 어떤 근거에서죠?
단순히 법정에서 소란 피웠다 이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군요.
맞습니다. 논평의 핵심은 이게 그냥 한두 명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하.
첫째로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핵심 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 대원칙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는 그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법정 안에서의 소란을 넘어서 유튜브에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소양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논평이 정말 도발적으로 변하는 지점이 마지막 대목이에요.
어떤 내용인데요?
이 사건을 좀 뜬금없다고 할수 있는데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랑 연결을 짓거든요.
비상계엄이랑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논평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이 인정되었는데 그 변호인들도 오죽하겠는가?
와, 잠깐만요. 법정 소란하고 국가 내란 혐의를 동일선상에 놓는 건 이건 좀 논리적 비약처럼 들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논평과의 의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부러 그렇게 연결했다.
네. 이 변호사들의 행동을 그냥 고립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닌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어떤 더 큰 정치적 흐름의 한 단면으로 해석하는 거죠.
동의하든 안 하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두 사건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긴 하네요.
네. 법정이라는 가장 오래되고 엄격한 규칙이 도전받는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규칙에 대한 도전은 정치판 한복판에서도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1인 1표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한 차례 좌초됐던 1인 1표제가 두 달 만에 최종 의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정당의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은 아주 중대한 변화죠.
1인 1표제라는 게 쉽게 말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을 때
기존의 대원표에 주던 가중치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대위원이든 일반 권리당원이든 모두가 평등하게 딱 한 표씩만 행사하게 되는 거죠.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한번 부결됐던 안건이었는데
맞아요. 그걸 정청래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관철시킨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내 갈등도 만만지 않았을 텐데 결국 당원 주권 강화라는 명분이 힘을 얻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다만 반발을 좀 줄이려고 보완책도 함께 넣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남처럼 당세가 약한 전략 지역을 배려해서
아,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그 지역 출신에 우선 배정한다거나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당 지역 투표에 약간의 가중치를 주는 방안도 포함시켰죠. 전면적인 변화 속에서 통합의 모양새도 갖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걸 역사적인 당원 주권 시대의 개막이라고 표현했고 당에서도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을 당원에 구현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렇죠. 이 결정에 대한 겨우방주의 논평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통과되었어야 했던 것이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걸 계기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한동안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어떤 경고죠?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논평은 당원 주권이나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이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지적이군요.
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여론에 휩쓸려서 끔찍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해서 그걸 이뤄냈는데 바로 그 민주주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라니.
그렇죠. 마치 소원을 이뤘는데 그 소원에 저주가 깃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논평관은 심지어 과거에 자신이 썼던 우리의 집단 지성은 늘 조심해야 한다는 문장을 직접 인용하면서까지 이 위험성을 강조해요.
이건 단순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이번에 이 개정안이 또 부결되었다면 그 결과에 분노한 당원들의 군중의 분노가 터져나와서 끔찍한 후폭풍이 불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라는 새로운 규칙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그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제 각 당원 개개인의 책임과 현명함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런 숙제를 함께 던져주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규칙을 바꾸는 것보다 바뀐 규칙 속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통찰이죠.
기대와 우려가 정확히 공존하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규칙의 변화가 법정이나 정당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는 우리 일의 규칙, 노동의 정의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피지컬 AI 이야기.
네. The Economic Korea 기사를 보면 AI가 드디어 몸을 갖기 시작했다는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한 게 기폭제가 됐죠.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AI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뇌 역할만 했다면
그렇죠. 언어나 이미지를 처리하는. 근데 이제 로봇공학과 결합해서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짚고 걷고 상호작용하는 몸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니까요.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기사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분석하네요.
당장 인간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뺏기보다는 기술 발전의 다음 단계를 보여준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 뭐 이런 거죠.
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이미 아주 뜨겁습니다. 기사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차 노조예요.
공장의 자동화, 로보트화에 대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19세기 기계 파괴 운동에 빗대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사의 결론은 결국 보통의 기술을 익혀 정년까지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겠죠.
맞아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업과 개인 그리고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겨울방주의 논평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관점이죠?
그는 이 문제를 인프라와 자본의 문제로 치환해서 보더라고요.
인프라와 자본이요?
네. 그는 피지컬 AI가 정말로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기술 그 자체보다 인프라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로봇이 있어도 그걸 대량 생산하고 관리할 기반 시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대한 변화인지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언어 모델에 머물던 AI가 현실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요.
그리고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비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죠.
아, 이 부분이 특히 이상적이었어요.
네, 당시 러다이트 운동가들은 기술을 모르는 무지한 폭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기계의 원리를 잘 알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이 기계 때문에 어떻게 파괴될지를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기계를 부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저항 수단이었다는 거고요.
와, 러다이트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네요. 흔히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규칙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언론의 단순한 비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논평은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섬뜩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돼요.
그게 뭐죠?
그 피지컬 AI가 자본화될 경우 우리는 어찌 될까요?
아, 기술이 아니라 자본화된 기술이 문제라는 거군요.
네, 이 기술의 통제권과 소유권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될 때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새로운 기술이 노동의 규칙을 바꿀 때 그 규칙을 누가 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자본이 기술의 규칙을 좌우할 수 있다면 권력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바로 선거를 어떻게 바꾸려고 할까요?
아, 마지막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네,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향해서 향후 모든 선거를 국가화, 내셔널라이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투표를 국가화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언뜻 듣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건국 이념 자체를 뒤흔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주정부의 권한 문제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강력한 연방국가인 동시에 각 주의 자치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선거는 전통적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텍사스의 투표 방식하고 캘리포니아의 투표 방식이 다른 게 당연한 나라니까요.
그렇죠. 연방정부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인데 트럼프는 그 모든 주별 선거 규칙을 없애고 연방정부, 즉 국가가 단일한 시스템으로 선거 전체를 통제하고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런 시도는 계속 있었어요.
우편 투표를 문제 삼거나 특정 방식의 선거구 재조정을 밀어붙이거나
심지어 법무부를 동원해서 20개 주의 유권자 명부를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걸었죠. 주 정부의 권한을 연방 권력으로 가져오려는 일관된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선거 운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군요. 결방주의 논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경합니다.
어떤데요?
논평은 트럼프는 선거 방식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안을 통해 영구집권 하려는 걸까? 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영구집권.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법과 선거제도를 뜯어고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여기서도 또 국내 사례를 연결하나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끌어옵니다.
아.
논평가는 트럼프의 선거 국가화 시도와 국내의 비상계엄 사태에서 기존의 합법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는 겁니다.
국가와 상황은 다르지만 권력자의 행동 양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뭐 이런 거군요.
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워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던 사업가 시절의 스타일이 국가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움직임, 즉 규칙 파괴 시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를 남기면서 논평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상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바쳐 막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는데요.
아, 그건 트럼프의 발언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법정의 규칙에 도전하는 변호사, 정당의 규칙을 바꾼 당원들, 노동의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피지컬 AI, 그리고 민주주의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전직 대통령까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역시 규칙에 대한 도전이네요.
맞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본 네 가지 도전은 모두 기존 시스템의 허점이나 혹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파고들면서 시작됐어요.
시키는 개혁이 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파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하고요.
그렇죠. 변호사의 저항은 사법 정의를 위한 투쟁일 수도,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1인 1표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일 수도, 포퓰리즘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AI는 인류 해방의 도구일 수도, 새로운 계급사회의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자료들은 우리에게 규칙이란 결코 고정불변이 아니며 끊임없이 시험받고 재편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규칙은 무엇인가요?
만약 어느 날 그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혹은 처음부터 잘못된 규칙이었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도전자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지킨다는 것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 그 사이에 어디쯤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들이 그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